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이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만족하여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땅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도전해오는 이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차별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야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많으나 지식이 적으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든지 이 고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있어서 모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이 고난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연한 순 같고 어린 뿌리같이 보잘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모진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마귀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본받아 따라갈 수만 있다면 고난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최대의 도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도전을 피하기보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앞세우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통, 현재의 아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그 상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큰 상처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큰 별이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과 이웃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편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씩 쳐야 되겠죠. 우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우리라는 말은 나와 너를 포함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치는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그리고 무능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아니한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치 양 같아서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먼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좌절로 빠져들고 맙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방법과 수용하는 자세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수용하는 자세가 부족해서 계속 반항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일생을 허비하고 망쳐버리는 비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한 태도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고난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말이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오늘 생각할 죄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죄의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으로서의 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죄의 개념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죄, 그리고 불의, 허물 이 세 가지로 죄를 나타내는 3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서 하타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신약에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이어진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간에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딱 한 번만 하고 죄를 짓죠. 그리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맹세도 하고 결심도 해보지만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딱지 한 번 딱 떼이고 만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뛸 가능성이 있고 많이 뛰어보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짓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듯이 죄가 끌어들이는 힘은 사람의 힘마로는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불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다, 불의를 행하다 그런 말로서 사악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그리고 의식적인 악을 나타내며 여기에서는 행위의 성질 또는 동기와 내용이 문제시하는 말입니다. 동기와 내용을 문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계획적인 범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에서 죄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허물로 번역된 말은 페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역, 반역, 위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을 똑바로 그어 놓았는데 줄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줄을 향해서 똑바로 금을 밟고 가지 아니하고 그 줄을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줄을 그어 놓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갔어야만 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법이요, 반역이요, 거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의 줄을 그어 놓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줄을 밟고 똑바로 가야만 하는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어 놓은 줄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 죄를 대표하는 말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배반하며 자기 임의대로 행동에 몸을 맡긴 것을 나타낸 말들입니다. 이 같은 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반인 것을 극적으로 죄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와 타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유혹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떠나 죄악의 죽은 자가 되고 영과 육의 모든 부분과 기능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근원적인 타락은 인간으로 하여금 온갖 선에 대한 부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무력해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모든 고난을 동반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이 죄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탕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배반 및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회개는 그 죄가 사해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려고 하신 것은 인류의 바로 이 반역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갖 배은망덕과 고통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 가운데 그 범죄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또 경책한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는 이름으로 의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로서 이것을 알 때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죄를 떠난 의인이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아서 사람을 자기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배반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인데 이것을 이루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고난에 임하는 자세로서의 고난의 의미가 저주가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징계와 저주는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가 잘못하면 매로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가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매가 없는 것은 버린 자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매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려주었고 보여주었지만 계속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 매를 들고 있는 자의 얼굴을 쳐다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연한 징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며 말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싸매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채찍을 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프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죄를 짓는 대로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대로 얻어 터져야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매를 드시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어떠한 징계를 받든지 그 징계를 통하여 바로 깨닫게 되어 회개하게 된다면 그 징계는 다시 없는 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일 가운데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남에게 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0주년 기념교회에 오기 전 한 5년 전쯤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병원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선교에 동참해서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잘 다니시는 어떤 한 성도님이 전화를 하셔서 주일날 자기 좀 봤으면 좋겠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기부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만드셨냐고, 새벽기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지셨냐고 물어보니까 형광등 줄이 꼬여가지고 형광등을 켜려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잡아당기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부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사님 실수하셨네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씀하고 그냥 이 말씀을 보고 이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수가 되었던 타의가 되었던 자의가 됐던 우리 모든 원망과 불평은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고난이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아서 이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다라는 말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부당한 고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쳐박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뜻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함께 망하게 되고 이웃집에 불이 나서 내 집까지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만하겠습니까? 이런 애매한 고난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죄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배에 같이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이런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양심의 연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내 양심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참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참는 것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이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여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짓게 되고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바요 해결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믿고 감사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취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는 우리 대신 찔리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상처를 받으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나음을 얻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있어서 받으신 고난도 아니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음을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나 제물은 능히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동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피조물 중에 하나요, 인간의 죄를 동물이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에게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를 그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범한 인간은 끝까지 어리석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길을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왜 주님만이 그 일을 담당해 하셔야만 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빚쟁인데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으셨으며,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신 후에 그 아류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의 사역의 완수를 위해서 시종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람 앞에 본을 보여주심은,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고난을 이기는 자이며 바로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되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않으셨고 위협하지도 않으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보려고 대처하려고 안간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두가 쓰러지고 지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실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포기하고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셨고 이기셨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내어맡기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그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예수님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취를 따라서 이 고난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을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니며, 또한 이때까지 모든 수고가 한마디의 불평으로 인해서 헛되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불평 없이 끝까지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봉사하다가 화가 나는 일도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참을 수 없는 일도 만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한다면 어떤 고통도 고난도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애의 목숨이 이 시간 끊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주님처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만왕의 주로 세우신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 힘과 용기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엎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의 뜻 앞에 엎드린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엎드린 바 된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라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겠지만, 가장 고귀한 고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선택적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스스로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군병 몇 사람 물리치고 충분히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식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한 고난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결단이, 결심이, 선택이 날마다 주를 위한 선한 고난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병들어도 좋습니다. 내가 비난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유익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비난받아도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값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고난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소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성도로 변화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예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의로운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심으로 만족해 하셨다고 한다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시는 일로 만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이 같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 각기 제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의 뜻을 살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